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전도자들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소명, 사명, 천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먼저 누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며 하나님 지역사회를 살리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바쳐 절대적인 헌신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과 능력과 환경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명하여 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또한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강단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눈물의 이유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본문 말씀 4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가보면 부흥회 하면서 웃는 것도 있지만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울면서 부르짖었던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신, 가문,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평화롭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호흡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눈물을 뿌리면서 목이 쉬도록 통회하는 기도가 정말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려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52장의 이 긴 내용을 통해서 그 역사적 배경, 그 긴 내용과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그 내용만 주로 알지 예레미야 내용에 담겨있는 깊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꼭 성경 말씀이 길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서가 52장인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예레미야서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한 시대의 그 세계사 역사나 교회사 역사를 봤을 때 예레미야의 이 그 위치,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사 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시대에 약 40년 동안 5명의 왕을 섬기면서 또 큰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그 나라들이 고대 대제국들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울부짖는 외부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지는 없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꿈을 꾸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전하는 또 온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악을 쫓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권만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 여러분 우리 환경과 조건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 왜? 오히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데요. 하루 이틀을 참을 수는 있어요. 젊고 어렸을 때 불러서 40년 동안 온갖 어려운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과적으로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그리고 후대, 어떤 후대입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605년도. 그 605년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애굽과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과의 전쟁. 그냥 그 전에 이 바벨론이 그 몇 년 전에 612년도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이 니느웨를 얘를 함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함락을 하고 그냥 그 나라를 워낙 컸기 때문에 다 소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고대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뜨려 주거든요. 이 애굽이 생각할 때는 아, 다시 우리가 이 근동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그 앞뒤 좌우를 보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시아 왕이 우리 성령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돼요. 무조건 용맹 있게 나가서 싸운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때가 있는데 이 요시아가 시대적 흐름을 몰랐어요. 시대적 흐름을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옛날하고 모든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대항하지 마라.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게 그 싸움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았던 또 요시아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던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또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데 같이 싸우다가 AD 609년도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애굽에 어느 정도 또 복속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이 또 다시 착각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저 작은 이스라엘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 막 커가는 나라예요. 강성해지는 나라인데 전투를 벌였어요. 그게 바로 605년도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죠.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후로 애굽은 그 후로 나라가 지금 그 역사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강력했던 애굽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전쟁이 바로 AD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도 사라지게 되고 그 엄청난 피라미스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고 약한 나라. 그 후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지금 가면 그때 2500년, 600, 2600년 전에 삶과 지금 애굽의 삶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영화와 발전은 끝나게 된 그 전쟁이 AD, BC 605년도 그 바빌론과의 전쟁이었죠. 근데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게 그 605년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에서 남한국 유대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고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간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로 귀족들이었어요. 왜 1차 포로 때 귀족들을 끌고 갔겠습니까? 그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관 뭐 군인 그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그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면 바벨론 안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것이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끌고 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볼모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갔고 또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 후로 이 시대의 흐름을 못하는 왕들은 여호와 김, 여호와 긴,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긴 왕은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 계속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2년 동안 그 포로 그 저기 예루살렘 성을 그 둘러싸고 그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2년이 넘도록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에서 2년 동안 저항을 했어요. 그 마지막 모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오는 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40년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그 전체 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저항하다가 예루살렘 모든 기물과 성전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놋과 놋 기둥과 그런 것을 다 빼앗기고 금은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끌려간 시드기야는 그 앞에서 자녀를 죽여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두 눈을 뽑아 버려요. 자,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체험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모든 과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울었던 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는데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여린 그런 부분이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연약했던 그런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첫 번째 이유는 뭐 나라 민족과 대단한 것 때문에 흘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눈물은 뭐냐? 하나님이 연약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너무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말주변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용기나 담대함도 별로 없었어요. 뭐 다른 대중 앞에 쓸만한 그런 담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가서 예언을 해라. 그리고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나같이 여리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뭐 그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예언에 예언과 활동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입니까?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온유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우리들하고 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어쨌고 성경은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 속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교만한 것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뭡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 강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조금만 잘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막대기로 쓰시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천지 만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교만했어. 좀 잘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치셔. 하나님 여러분을 빼앗아가.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아가. 여러분의 자녀도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의 사업도 어려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교만을 없애버려야 돼. 왜 여러분이 일이 안 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경제에 문제가 생기냐? 왜 응답의 문이 막힙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 그래서 2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재앙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재앙이 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재앙이 오게 돼 있었어요.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수영하고 다니지만, 헤엄쳐 다니지만, 독수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사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또, 아무리 큰 잉어도 물속에서 너무 행복하지만, 아주 물고기야. 너무 너 평화롭게 잘 다니는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산속의 맑은 공기야. 산림욕을 해야 돼. 물고기를 데려다가 산에다 넣어보세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재앙은 없어지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떠나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이에요. 그렇죠? 불신앙의 체질이 아니에요. 마귀의 체질이 아니에요. 세상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겸손한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났다고 나서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쓰셨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여러분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을 수 없이 슬펐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하고요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을 크게 속였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사기치셨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신학자가 뭐 이렇게 썼나 했더니 마치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느꼈던 뭐는 내용이 그 내용과 비슷한 용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셨다는 내용이 그거와 영원히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이나 약한 여자애를 꼬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강간한 것처럼 그 용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셨다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입장에 봤을 때 처음에는 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복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 세상적인 강간이 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강간당하고 포로로 노예 생활하고 그 끝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평강이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결국은 전쟁이고 또 재앙이고 포로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뭡니까? 있는 사업도 다 안 되고 또 직장생활도 갈등되고 오니까 다 교회에 와서 좀 편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교회에는 더 스트레스 받고 뭘 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집중훈련, 훈련이 뭐 이렇게 많은지 나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안 하면 미안하고 하면 힘들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세 번째로 슬펐던 이유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이 실종되고 말씀도 없고 우상과 불신앙과 악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다가 또 기도하면 비가 쏟아지고 시대시대마다 그런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운 거잖아요. 나는 진리를 향해서 주장하고 이걸 옳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예레미야 입장이 그거였다니까요. 바벨론에 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 지도자,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꿈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 점을 치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뒀어요. 너무나 외로웠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올바른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다니까요. 올바른 사업가 경제인이 한 사람도 있냐? 올바른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중직자, 올바른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여러분을, 나를 시대에 복음 가진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이야기, 점술과 점치는 이야기, 뭐 점쟁이들 이야기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여호와는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울어요. 여러분 계속 울다 보면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짜증나서 울고 신경이 나서 울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짜증스러운 그 저기 한탄이 신경질 막 내는데 우는데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 상황은 전혀 안 변했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우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울다 보니까 참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응답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돼요. 좀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세요. 울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문에 말을 했잖아요. 야고보서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했지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좀 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형편이 웃을 만한 형편도 별로 아니시잖아요. 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징벌을 받을 만한 많은 조건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우리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말로 꼬락서니 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9장 8절에 보면은요, 이 거짓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말하며 그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입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말은 뭐 화평을 말하고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권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이기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말은 어떤 뭐 나라와 국가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영적인 상황, 그 심리, 마음 상태가 바탕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23장 15절에 보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악이 나와서 온 백성에게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 근래 자녀를 죽이는 일이 참 많은데 가장 정말로 악랄하고 처참하게 장기적으로 자녀를 죽인 사람이 목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목사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이 목사들한테 나온다니까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요, 참 시간이 많아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악하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악이요. 다 목사들에게 나와서 온 백성들에 퍼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세. 지도자들에게 그 악이 나와서 다 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 있고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왜 상처를 입고 망합니까? 부모님에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의 문제는 100% 부모 문제. 100%.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그 악이 나와서 우리 청소년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의 왕과 지도자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유대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참 우리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멀리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기다리기가 너무 지쳐요. 여러분도 좀 목사님들에게 너무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훈련 받으려 해도 안 받고 예배 드리라고 해도 공예배 빠지고 집중하라고 해도 집중 안 하고 여러분 사문을 하라도 안 하고 성경 읽으라도 죽어도 안 읽고 정말 목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제자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 변하지 않는 나의 뿌리, 생각 뿌리 체질. 제가 지교회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과거에 보면 그걸 성경을 읽고 막 바쁘시니까 성경을 읽고 뭐 사모를 하고 이걸 못하는데 이번에 가봤더니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쁘는 거예요. 아 이거 되어지는 거야. 성경도 읽고 복음 소식도 암송하고 읽고 시간 나는 대로 과거엔 그런 힘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언제나 변화되려나 그랬는데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수첩 읽고 기도로 누리고 정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러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징벌과 징계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더 큰 어려움을 줘도 나는 감사할게요. 기쁨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는 나는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까지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또 속이시려고요.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그 문제 과거에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요. 나 안 속아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마귀도 포기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7장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버려버리면 마귀가 낙심해서 가버린다니까요. 왜? 여러분 시험에 걸러 넘어뜨리게 할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귀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조건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 요거면 그냥 화다닥 넘어지고 되게 말 조심해요. 말하면 화다닥 넘어져 버리고 또 넘어지고 시험에 낙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마귀를 절망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뭐하고 그럴 만한 미칩니까? 여러분 고생을 덜 하셔서 그래요. 예, 고생을 덜 하셔서 그래요. 정말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수용 못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포로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섬기지 않아요. 역사.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이 없으면 구약 성경 말씀 자체가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들이 말씀도 없었는데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그때서야 모든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그발강가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복음이 정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기에 합당한 고난 중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깨트려 버리지 마시고 금으로 만든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더 온전해지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온전케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치셨지만 하나님 원하신 것은 평안과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저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여기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안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세요. 무릎 꿇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셔야 됩니다. 응답을 위하여, 여러분의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문성을 위하여, 그 현장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울어보세요. 그러면 참 행복이 온다니까요. 희한하게. 왜 울었는데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다윗의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불신앙 문제, 사탄 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표적인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정말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목자로 또 2장 13절에 생명의 근원으로 또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치료자로 또 2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통치자로 또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로 또 3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50장 34절에 보면 구속자로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 보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수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해결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학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채능 제가 알고 계시는 그 축구 저기 프로축구 선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거 하다가 옛날에 할렐루야 구단에서 뛰시고 프로축구도 하셨는데 그분이 전국에 대학생들 축구 선수들 있는 곳에 다 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냥 가면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그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대학은 한 70개 있는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구단은 뭐 20개 정도밖에 안 되나. 절실한 거예요, 다. 그들이. 거기서 그 길 대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마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큰 세 번째로 지금 큰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북한의 핵 수소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걸 개성공단을 폐쇄해야지 옳은 건지 그냥 유지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치는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가의 발전에 창의물이 되고 있고 국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과 답답함만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도 늦어지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미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나이가 다 90 넘으신다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30대 된 두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아요. 그런데 30대 된 부부의 부모님들은 다 건강하셔요. 60대세요. 그런데 그분들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90대인데 건강하셔요. 예, 요가하고 계시다니까요. 반신 요가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몇 분이냐? 8분이에요. 90대 할아버지 8명, 60대 4명, 30대 2명. 이 모든 숫자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예요. 저출산에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정말 사회를 안정시켜서 정말로 더 많은 자녀를 낳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박한 그 지금 긴박한 아주 급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자녀들 적게 낳으면은요 선생님들을 적게 뽑아요. 대학 앞으로 20년 안에 문 닫을 대학이 수십 개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몇만 명이 줄어들으니까 줄어든다니까요. 문제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전문대학 뭐 앞으로는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교육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중독, 자살, 도박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복권 사고, 희망이 없으니까 도박하고. 왜냐하면 그거라도 당첨돼서 인생 역전한다나? 사게 되는 거예요. 예산. 제가 벨기에에서 들었는데 벨기에 인구 50만밖에 안 되는데 11만 불이래요. 10만 불이 넘어.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가족당 이게 4억이 되는 거예요. 그 벨기에는 걸어다니는 분들이 다 월급을 2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가 그 이상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중독에 빠지고 미래 희망이 없으니까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동성애는 늘어나고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행복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학업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과다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탤런트를 찾아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찾아내야지 똑같은 경쟁 속에서 틀 속에서 찍어내듯이 하면 미래가 없는 거지 아니겠어요? 다문화 문제, 이스라엘 이민자의 문제, 탈북 세터민들이요 가장 지금 여러 가지 그룹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탈북 이 세터민이라고 그래요. 탈북자들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 못하고 그분들이 다 산속에 살고 자살하는 일이 굉장히 늘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범죄자로 적용하지 못하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점점 더 예배를 못 드리고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즐기는 것과 그런 성도들은요 놀러 다녀요. 삶을 즐기고 헌신 안 해요. 훈련 안 받아요. 자신의 외모와 건강 가꾸기 위한 일로 시간과 도주를 투자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려고 기도 안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놀러 다니느라고 안 하고 교회가 공동화된다니까요. 이러한 최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또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를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세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제대생 무식 다 없애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이요. 공화당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다 무기상의 로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위기 있을지라도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한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와 국가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복음으로 이 후대들이 복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즐기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울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어른들은 나름대로 살았어요. 더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더 울어야 돼요. 미래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다니엘처럼 정말로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하여 이 민족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주역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한번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주하게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와 재앙 이 시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 복종 내가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절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업과 직장 속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요셉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니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와 새 친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에스더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백성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아버지여 정말 내일 모레 3.1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각성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기도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마음을 바꾸셔서 아버지와 축복으로 아버지와 바꿀 수 있을 만큼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맞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주를 막아주시고 아버지와 경제적인 불황을 막아주시고 많은 위기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와 전환점으로 아버지와 발판으로 오히려 삼아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